이제 저희들이 교독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24절 수수께끼와 비유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분들을 위하여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3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문맥에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 13절입니다.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마지막은 22,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그할지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전에 바빌론의 2차 포로 때에 예언한 것이고 3차 포로 또는 유다가 망할 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방신 종교가 네 가지가 있는데 바알, 몰렉, 아세라, 만몬이 있는데 특히 몰렉은 그 쾌락의 신이고 아세라는 그 번식의 그 여신입니다. 이러한 예배의식 중에 여러 가지의 그 불륜, 이런 성관계 이런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님을 이후에 여호와 이방신들을 남쪽 유다가 그 섬겼는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그 바빌론한테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 16장 63절 지난번에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교육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 주호의 말이나 하셨더라 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믿는 것에 그 대가 있죠. 뭐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그 순간에 영생을 얻고 이른다는 거죠. 믿음에는 또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그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스도의 모습같이 그 닮아지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8절 10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일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섬기는 거 이러한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러한 것을 폐하시고 둘째 새 언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냥 율법을 뭐 주장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이 성경 전체 그 문맥에 그 맞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지난번에 그 잡혀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자들은 잡혀가고 또 약한 자들은 나이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이들 보고 그 순간에도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 순간에도 회개하라고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보게 돼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바빌론이 세 번 포로를 갔는데 첫 번째도 역시 나라가 있을 때 데려갔고 두 번째 나라 있을 때 데려갔고 세 번째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망하고 난 뒤에 그 돌아가는. 그래서 여기 에스겔은 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3차 포로 때 유다가 망했는데 2차 포로 때 에스겔은 그 잡혀 간 것이었습니다. 3차 포로는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2차 포로 때입니다. 그걸 배경을 생각해서 오늘 볼게요. 수수께끼의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 베풀라. 성경은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 시수께끼는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여러 가지 그 맞추는 과정에 그 하나님 전하는 그 답이 거기에 있는 거죠. 비유는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예언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 해석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들이 숱한 큰 도수로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치하되. 오늘 이라기의 그 바빌론이 이 레바논을 거쳐서 큰 독수리가, 우리가 그 바빌론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는 폐간 족속의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빌론 자계로 끌어가고, 바빌론 왕이라고 설명을 했죠. 첫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이런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흔히들 미래를 하면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는데, 만 지금 말을 한 것이 조금 후에 내일 이루어지는 것도 미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포괄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언. 그래서 신약의 고린도 그 전서 12장의 예언의 은사 있죠. 그는 그와 같이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아주 먼 데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방언학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이렇게 나올 적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령님에서 나올 때 그 말씀들이 가까운 그 미래까지도 그 큰 넓이에 그런 미래까지 포함되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 말 것. 아주 먼 미래만 아니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백항목 높은 가지를 취하고 꺾고 가는 거. 이거는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 왕들과 왕자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 그것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하는 파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그 바빌론에 지배하는 거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또 하나 있다. 이것은 이제 누구냐? 이거는 남쪽에 그 애굽을 또 나타내는 것이 우리 또 본문에 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계속 읽어보면서 그거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 물을 받으려고 그 생긴 두둑에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더라.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바빌론에서 완전 멸망이 되죠. 너는 이기를 주의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시걸할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다른 말로 하면 유다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 상당히 약해진 그 예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 백향나무, 그 유다를 이렇게 보필하고 이럴 줄 아는데 그러지 못한다.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생겼느냐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들지 아주 마르지 않은 동풍. 동쪽에서는 바빌론이 이제 그 오늘날 이라크 쪽에 그 바빌론이 레바논을 거쳐서 이제 동쪽으로 올죠. 부딪혔지 아주 마르냐. 근데 건조하고 그 마른 그런 바람에서 마르지 않느냐. 결국 애굽이 도움이 못 된다는 거죠.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더라. 그 뜨겁고 건조한 동풍에 의해서 즉 바빌론에 의해서 결국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지 못하고 3차 포로 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626년에서 586년 기원전에 했고 에스겔 595년에서 570년 경에 에스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망한 것이 586년에 망했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그 예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예레미야도 이제 그 비슷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건 본질적 내용 같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36, 37절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너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너가 아수르를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그거 유다 그도 보면 결국은 히스기야 때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와가지고 이제 막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에서 그러니까 18명 5천명 그 군사가 그 천사의 손, 즉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완전 그 무찌르는 디스트로잉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그 수치를 당했는데 애굽에야 수치를 당한다. 너가 두 손으로 너 머리를 싸고 거기 있어도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이다. 너가 처음 단추가 하늘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상태 애국해도 관계없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는 적용하면 가장 중요한 것, 첫 단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그래서 그거는 그 중간 그 관계 그 반 그 강한 그 관계 속에는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타협이 불가하고 그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에서 그 넘친 그 관계에서 뭐가 나오면 거기에 기쁨과 그 즐거움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요한 1서 1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또 거기 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또 그 이웃들과 이와 같은 형제들과의 그 깊은 형제 자매들과 깊은 교제가 생기죠. 이웃들에게 믿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그들 우리가 베풀 수는 있죠. 그 교제는 그 되지 않지만은 그 베풀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관계가 중요하다. 그럼 11절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간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함 설명해 드립니다. 그들이 고하기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의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빌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그 땅의 능한 자들 옮겨갔나니 이건 이제 누구나 마지막 왕 시드기 왕을 얘기하죠. 그 시드기왕 열왕기 하 23, 19, 20절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18대 그 왕이죠.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이 17대고 바로 앞에는 그 고니아 왕입니다. 고니아가 18대는 자기 그 조카죠. 그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18대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형제인 그 여호야김의 그 여러 가지 악행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결국 이제 배반하죠. 처음에는 해놔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 종살이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70년 이제 종살이를 이제 한 그거는 우리가 그 구약의 모세 율법입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이 모세 율법을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첫째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땅을 쉬게 하라고 했죠. 그 70년 종사는 490년 동안에 못 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항모의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였더라. 70년 종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유대에 있는 그 사람들, 강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냥 그 바빌론이 지배하는 그 땅으로 다 데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 사람은 아주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 나오면 쓸모없는 그 땅이 놀게 된 거죠. 그래서 70년 쉬게 됐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레위기 25장 4절은 제7년은 땅을 쉬어 안식에 갈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지니. 이 말을 안 지켰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586년에 이제 유다가 제3차 포로로 해서 완전히 다 이제 나갔죠. 그것을 490년 전후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나온가 하면은 사울 왕이 그 지배하는 기원전 1050년 그 이전에,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마지막 사사 시대의 그 사사인 사무엘 때부터 그 계산해 가지고 490년 동안에 하지 않아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이제 전부 다 잡혀가서 땅이 쉬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보면 뭐 안식년이다 뭐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마다 다르죠. 뭐 7년 있고 또 어떤 사람마다 뭐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또 7년 계산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안식년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은 결국은 안식의 주인이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날의 안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몸 안에 계속 계시다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바로 그날이 안식년이 된 거죠. 그 해가. 그래서 갈보리 체풀 사역자들은 매년이 안식년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가 주님이 자기 마음에 그 주인이라는 이런 확신들을 사역할 때, 살아갈 때 거기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사역자들은 안식년이라고 뭐 신은 이런 우리의 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목사 사역자들에 대해서 또는 비판하지 않냐고, 영어로 이제 톨러레이트라고 하는데, 하나의 그 주님을 통한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비판이나 또 찬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7년에 대한 그것이 로마서 1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날을 중요하고 전화를 중요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기 그 마음에 그와 같은 fully convinced, let each be fully convinced in his own mind.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도 좀 그렇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안식이 되고 매년이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구약 그것을 이제 폐하시고 따르는 그와 같은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도 시드기야 왕 490년 동안에 구약 땅을 7년 한 번 쉬게 하라는 것을 근거해서 70 종사를 했죠. 구약에 따라서, 첫째 율법에 따라서. 예레미야 25장 5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전체 내용에 대해 설명돼. 유다 왕 요시아와 아들 요아김 4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5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 돌이키라. 이거 돌이키라. 이미 그 요아김 때에 말씀했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 열조에 적여주고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이걸 들으지 않은 결국은 포로를 당하죠.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에 만든 것을 인하여 나를 격동치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결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냐. 나 여호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명근의 여호와가 지같이 말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이게 악의 이제 도구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랜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라. 70년 마치면은 내가 바벨론과 그 나라의 갈대네 땅을 그 죄악을 인하여 벼라여 영영이 항파하게 되면 70년에는 이제 결국은 악의 도구를 산 그걸 치겠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14절 이제 여기 보내면 그 도표를 넣어가지고 요시아 왕이나 뭐 여호와죠 또 샬룸 여호야킴 여호야킨 그리고 스데기야에서 요시아의 그 아들 그 손자까지 왕죽 그 마지막 때에 그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예언한 그때를 쭉 이제 절망하고 또 그 관련된 성경 구절도 쭉 그 설명해 놨습니다. 14절 이는 나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니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요. 이제 애굽이라고 이제 두 번째 그 왕에 대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독수리 두 번째 독수리를 이제 설명해서 애굽으로 보냈다. 15절에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냐? 이런 일 행한 자가 피하겠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주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선적 그 왕이 강한 곳 바벨론 중에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결국은 시리기아는 이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 그 이국 땅에서 죽죠.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펴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군대와 많은 무리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기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벨론하고 약속을 해놔 그걸 배반해가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버리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 주님 맹세라는 것은 이제 번복이 될 수 없는 그 한쪽으로 주님이 주는 그 약속, 명령이 일종의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라. 머리에 돌리는 건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 주님과의 맹세는 다른 것을 숨기지 말아야 하는데 우상숭배한 그걸 얘기하죠. 내 거물을 그 위에 베풀면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에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그러니까 군부 시작은 내가 여호와는 뭘 섬기지 않아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또 바벨론을 약속해가고 속이기 위해서 나중에 또 속여갖고 이래가고 결국은 하느님을 섬기지 않아는 그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이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 거짓 그 선지자나 현혹이 되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고생할 것도 그냥 그 말을 듣고 계속 현재의 악을 계속 그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컴프로마이즈, 그 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선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보면은 그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들 다들 가지고 있죠. 그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그 포인트를 무엇이 잃어버리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그 표를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그래서 전부 다들 죄를 짓고 또 우리가 그 살지만은 그 중에 가장 그 핵심적인 영역 가스포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부활.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정치는 그거는 뭐 완전히 최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선책을 선택할 수 없는 그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정결합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컴프로마이즈해서는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가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는다는 이건 누구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새들이기 때문에 새들은 선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 그 생기고 천년왕국 때 보면은 초창기에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했죠. 그 제일 마지막 천중화 끝날 때 그때 그 악한 자들 또그 앞에는 무주경에 빠뜨렸다가 이제 그 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5절 볼게.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항상 주님의 그 핵심은 그 마음에 그 생각과 그게 있죠. 귀에 들리는 대로도 판단지 않고 공의로 하나님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 정직으로 세상을 겸정하라 판단한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정직을 참그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우리가 그 한인들, 크리스천들 이렇게 그 하다 보면 이 종기란 것 중에 그 하얀 거짓말 있죠. 하얀 거짓말이 너무나 보편화가 돼서 그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문제의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문화적인 차이 같아요. 그래서 그 점들이 상당히 그 힘들어요. 그 보면은 성경에 이제 종기 제가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그뉴킹 제임스 버전은 그 영광스럽다고 번역했는데 그킹 제임스 버전은 그 정직으로 했거든. 그 정직이 영광스러운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의 속성은 거짓말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주 분명한 거 보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며 주님은 성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자들은 그 required 그 영어로 보면 required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뭔가 faithful 성실한 겁니다. 그것이 성실은 힘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함을 지대로 나오는 거죠.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려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그 주님은 항상 약하고 이런 자들의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 자나 이게 하나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또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하나님 성품을 볼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본으로 세 가지 질문 다 보았고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